베드로 후서 2장 9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세상에 살아가면서 저희들 거짓된 말에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습에 유혹받지 아니하도록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또한 기둥이 되셔서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의 구원은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또 아시고 또 그것을 굳게 믿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 공로를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공로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없다. 이것이 기독교의 정통 신학이고 또한 믿음이죠. 이걸 신학 용어로 말하면 인간의 전적 무능력이라 이렇게 용어를 붙여서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의롭다 이렇게 하나님께 여김받고 또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의 그 노력이나 어떤 공로가 아무런 쓸모가 없다, 능력이 없다, 그러한 그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나아가면 좋은데 중간에 반칙을 해버립니다. 어떤 반칙을 하냐면은 이 처음에 출발은 무능력자다, 인간은 무능력하다 이렇게 출발해놓고는 예수를 믿은 후에 이제 좀 반칙을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는 이제 능력이 우리에게 좀 생겨가지고 어떤 의를 또 이루고 우리의 공로를 또 세울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들 또 착각을 합니다. 그게 반칙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원칙은요, 무능력자로 시작을 해서 능력한 자로 마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원칙이고 성경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마지막까지 보혈의 피로서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은혜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의 원칙입니다. 근데 믿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그 믿음 때문에 내게 능력이 생겨가지고 뭔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많이들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거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인 믿음이 내게 오셔가지고 그 믿음이 참 완악한 내 마음을 꼭 붙드시고 또 그걸 우리 마음을 고쳐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주만 바라보게 한다. 그 믿음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내게 오면 내가 능력이 생긴다. 자꾸 이런 식으로 거꾸로 가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반칙을 하는 사람들은 무능력으로 시작해가지고 능력으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 받는 걸 능력 받는 걸로 자꾸 오인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 구원은 주님의 능력이지만은 구원 받은 자는 주님께 또 다른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등 기뻐하고 또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 예수님에게 독립선언입니다. 내가 홀로 살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할 수 있겠습니다. 독립을 선언한 게 돼버리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그 믿음은 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로서 나무를 의지하고 나무를 바라보는 그게 믿음입니다. 그거 가지고 성경은 경건이라 또 이렇게도 말을 하는 것이죠. 구절에 보면은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자 이렇게 하는데 자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 예, 극과 극의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거든요. 자 그럼 성경은 어떤 사람을 경건하다 가고 어떤 사람 불의하다 가는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요한복음 그 내용에서 그 말씀이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 가지야 열매를 많이 맺으라 그걸 강조하시느냐 아니면은 너 가지니까 나무에 붙어 있으라. 넌 나무에 떨어지면은 너는 불태워질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 그걸 얘기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강조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그 나무에 의해서 자연히 많이 맺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나무로 인해서. 그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계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참 경건한 거예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만 살아가는 거. 그럼 불의는 뭐냐? 불의는 내가 포도나무 붙어 나와, 떨어져 나와가지고 스스로 독립해서 이 가지가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어보겠다고 슬쩍 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보기에는 불의함이에요. 그 구절서 말한 경건한 자를 앞에서 누구를 얘기해 언급했냐면 노아와 롯을 예로 들어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노아와 롯은요, 세상이 뭐라 하든,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자신들은 그저 포도나무 붙은 가지로만 살았습니다. 이들이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저 하나님이 세상을 다 주관하신다. 이걸 다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면은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고 멸망할 것을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것처럼 안 살아가죠. 이 땅에 있는 걸 의지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모든 게 하나님에 의해서 다 멸망할 걸 알았기 때문에 노아는 오로지 하나님이 지시한 말씀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맡겨버렸습니다. 그게 경건한 삶이었다는 얘기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을 동안에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면서 오직 자신을 위한 인생을 진짜 부지런히 그렇게 살았을 게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살 만큼 돈 돌고 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방주를 만든 노아의 행동은 참 어리석게 보였을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은 이 땅에 그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세상을 심판하라 있는데 그 심판을 다 걷어버리고 노아를 보는 겁니다. 심판을 걷어버리고 노아를 보니까 인생이 참 힘있게 살 수 있는 건 이제 열심히 일을 하면 돈 벌어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 있는 믿음 안에서 복을 얻고 살아가는 게 진짜 이게 사는 것 같은데 그 심판 준비하다 방주를 만들고 있는 이런 행동은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판을 걷어버리고 보니까 9절에서 말한 대로요. 하나님이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지만은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서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했잖아요. 심판날까지 지킨다 그런 얘기는 기어코 심판에 이르도록 하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기어코 심판에 이르도록 하고야 말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불의한 자들에게 임해 있는 운명입니다. 빼도박도 뭐래요. 여러분은 과연 이러한 걸 무시할 마음이 있냐는 얘기죠.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 이들 운명이 이토록 다른데 과연 우리가 신자로서 경건한 자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멀리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는 얘기죠. 지난주일에 말씀드렸죠. 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큰 벌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다. 참 그게 가장 큰 벌이다. 그러니까 불의한 자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불의한 자에 대한 하나님 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게 하나님 벌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불의한 자가 자기 마음대로 살고 또한 죄를 범해도 하나님의 벌이 없는 걸 보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으로 나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8장 12절에 있는 대로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솔로몬이 그렇게 세상을 봤던 거예요. 악한 일에 하나님의 징벌이 속히 시행되지 않으니까 이 어리석은 인생들이 악을 행하고 살아가는 데에 참 담대했더라. 이게 세상의 어리석은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결국에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서 심판날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일은요. 불의한 자가 불의한 대로 마음껏, 진짜 마음껏 악을 행하도록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었단 말입니다. 반면에 경건한 자를 시험서 건지시기 위해서는 경건한 자가 악인들의 길을 갈 때에 그걸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일이죠.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살 수 없는 게 가지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결국에는 주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아는 그런 가지 위치로 항상 되돌려 놓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이런 일을 알고 믿는다면은 진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돈 벌어서 그저 편안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절실히 우리가 깨닫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 벌어 돈으로 행복해지는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그걸 신자라 이렇게 일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미리 다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멸망이 들어갈 때에 멸망에서 건진받은 자로 남는 것이 내 인생의 방향이다. 그렇게 삼고 살아가는 것. 그게 신자거든요. 이런 사람이 바로 경건한 자라 그 말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 노아의 인생에서 노아가 한 일은 방주를 짓는 게 전부였지 않습니까? 노아가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런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들라 그 말씀 들은 후에 그 노아가 한 일은 그래 방주 만드는 거 그게 전부였어요. 먹고 마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먹고 마시는 것도 방주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이었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노아를 조롱한다 해서 이 노아 시대 세상 그 사람들 속에 착한 사람 없었겠습니까? 다들 성격이 포악해가지고 노아를 조롱했겠습니까? 그건 아니었단 말이죠. 노아 시대 세상 사람 자기 나름대로 보람된 일을 하면서 착한 일도 하며 열심히 살았던 그런 사람도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몽땅 심판서 건진받지 못했다는 것.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결국 이 노아가요 특별히 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노아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믿었고 그래서 방주를 만들었던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심판을 믿었기 때문에 방주 만드는 걸 포기를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면 심판 임하면 그때는 방주가 생명이다. 이걸 알았기에 방주 만드는 걸 자기 인생의 전부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아를 그런 사람 되게 한 것은 노아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얘기입니다. 은혜가 노아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아처럼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나에게 어떤 열매가 맺어진다고 해도 열매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를 절대로 않는단 말입니다. 오직 고백하게 되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신자의 특징이에요. 그게 은혜 아래는 신자의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지키고 은혜가 우리를 다스려가고 은혜가 우리를 결코 이 불의함 속에 방치하지 않는다는 것. 이걸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뭐 이것저것 행함 그걸 가르치기 전에 은혜가 어떠하다 이걸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 내어놓고 그 은혜 아래에 모든 성도를 인도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된 선지자는요 은혜만 증거하게 되면은 야, 이 사람들 게을러질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가 생겨요. 결국 사람이 게을러지면은 내가 원한 교회를 만들 수 없지 않는가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증거하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말하되 은혜를 인간이 원하는 걸 이루어주는 것을 받고 말해버리는 것이죠. 인간이 원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것을 힘을 은혜라 이렇게 말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모든 걸 성경은 불의하다 이렇게 말해요. 경건과 전혀 반대된 그런 모습이죠. 10절에 보면은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자, 불의한 이들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한다. 그렇게 말하거든. 이게 불의한 자의 특징입니다.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한다. 이래간 얘기는요. 오직 그 삶의 모든 목적, 방향이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쪽으로만 자꾸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육체의 정욕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걸 얻고 이루고 이게 온통 삶의 이제 그 방향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은혜로 그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한 수단이고 방법으로 여겨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육체를 따라서 정욕 가운데 행하는 불의한 자들. 바로 그 모습이란 얘기죠. 바로 이것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을 멸시하는 그런 악한 것이고 이들은 하나님 형벌을 결코 피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또 10절 그 뒤에 보면은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 불의한 이들은 하나님이 아예 없는 것처럼 살아가더라 그 말입니다. 자기를 주관하는 분이 계신다는 걸 무시한 채 살아가더라는 얘기죠. 나를 다스리는 분이 있다. 이걸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가요. 나를 주관하신 분이 따로 계신다. 내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를 다스리는 분이 따로 계신다. 이걸 안다면요. 사람이 세상을 내가 원한 대로 못 산다는 걸 분명히 압니다. 나를 주관한 분이 있는데 세상을 내 뜻대로 내 원한 걸 받아챙기면 그렇게 살아간 인생이 있을 수 없다는 거 이걸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다스린 분이 계시는데 내 마음대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어질 뿐이지. 그래서 신자가 나를 주관하는 그런 분이 계심을 안다면은 결국 지금의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내게 주어진 나를 주관하신 분은 뜻으로 그렇게 믿고 알게 돼요. 그리고 지금의 모든 것 순종하게 되어지고 때로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은 내가 이런 어려움에 주저하지 않도록 도와달라 기도하면서 항상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길로 가기를 애쓰게 되는 거죠. 그게 신자인데 근데 주관한 분이 계신다는 걸 무시해버린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것 자체를 멸시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삶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이걸 거부하는 겁니다. 좋은 건 뭐 받으리는데 지금 내 환경이 안 좋다면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 주신 거 이렇게 어떻게 여길 수 있냐 그 말이죠. 그리고 기도해서라도 내 지금 환경을 바꿔보겠다는 그런 또 자기 욕망을 따르는 길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처럼 내가 원하는 그 인생을 자꾸 추구해가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나를 주관하는 분을 멸시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결국 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 백성을 비방하는 그런 당돌함과 교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11절에 보면은요,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런 말이 있죠. 자, 천사들은 힘과 능력을 가진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 천사들도 신자를 비방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천사는 신자를 비방 못한다. 왜? 신자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점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신 그 신자를 비방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 이렇게 봐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멸시하면 안 되지, 감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는가 이리 생각하면서도 이 신자는 마음 놓고 멸시하고 비방하는 걸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음 놓고 멸시를 해버려요. 비방해버리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당돌한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참 나보다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힘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를 비방하고 멸시하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 본 대로 하나님의 큰 악을 행하는 것이에요. 당돌한 것이고 정말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피로 인해 깨끗함을 입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 그런 존귀한 그런 존재라고 여긴다면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천사도 우리를 비방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존귀한 그 피의 은혜를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든 그러한 신자를 멸시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존귀한 피를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그렇다면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이웃들, 형제도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형제들은 여러분이 감히, 내가 감히 비방도 판단도 멸시도 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다. 그런데 내 자신이 하나님 살아계신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심판도 무시하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도 무시한 채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신자 역시도 존귀한 자로 여기지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를 우리가 존귀 여길 줄 모른다. 그 얘기는 내가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 그런 증거란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 내 속에서 하나님은 멸시받고 있기 때문에 비방과 판단이라는 걸 두려움이 없이 당돌하게 내뱉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하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 12절부터 보면은,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하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없는 것을 여기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이성 없는 짐승으로 그냥 그렇게 그 여겨버리거든요. 짐승이다. 말씀을 아예 없는 것으로 여기고 또 말씀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자기 관심거리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에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것이 얼마 두려운 일인가 알지 못하고 마음 놓고 행하더라. 결국 이들은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고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는 그게 그들의 운명이다. 또 이들은 낮에 즐겨 노는 기뻐기는 그런 자라 말하죠. 자기를 위해 인생을 사는 걸 가장 큰 기쁨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다. 또 13절에 뒤에 계속 보면은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를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다. 결국 이런 사람들이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을 한다. 그게 이 세상의 모습이다. 그걸 얘기해요.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이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한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발람의 길이다. 이 발람이란 사람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모압 왕 발락의 요청에 의해서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로 온 그런 사람이 발람이 그 사람 발람이었습니다.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여 따라 나섰다가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해서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금지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는 그 백성들이었거든요. 근데 발람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 이걸 무시한 것입니다. 그게 미친 행동이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왜 보지를 못하느냐. 정신한 행동이다 그 말이죠. 우리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 신자라고 하는 게 어떤 존재인가 하는 깊이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교회만 왕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신자가 아니고 정말 천사도 비방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 왜 그럴까? 그게 신자다.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신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 아래 있는 그런 신자입니다. 그러한 신자를 멸시한다. 그건 멸망을 자초하는 그런 길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요,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이 그저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만 기억하고 그 말씀의 길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그 마지막을 우리가 내다보면서 정말 이 세대에 무엇이 생명인가 우리가 좀 바로 바라본 채 그 생명된 것, 심판에서 나를 살릴 수 있는 그 생명된 것, 그것만 의지하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경건이에요. 근데 우리가 심판에서 나를 살릴 그 생명된 걸 바라보지 아니한 채 세상을 보게 되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보다도 세상에 추구하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걸 자꾸 힘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결국 세상에 있는 걸 내 힘과 또한 그걸 소유해서 내가 원한 인생을 또 가려고 하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발람의 길이다. 그게 불의의 삭스다 그 말입니다. 불의의 삭스에 이끌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 정말 주님만 소망하는 그 믿음의 삶을 누구든 멸시하고 조롱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짐승이 불과한 그런 존재고 저주를 피할 수 없는 모습이다.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가 어떻게 살고 또 무엇을 일리냐 모든 답은 다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말씀에서 우리가 답을 찾고 진리의 길만을 가는 것 그게 지금 이 세대가 바라볼 때에는 참 어리석게 사는 것 같고 저게 무슨 하나님 믿는 것인가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바보 같은 그런 모습을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은 멸망의 아래에 있는 세상에서 정말 무엇이 가장 존귀한 경건한 삶인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저 그분 바라보고 주님께 붙은 가지로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으로만 살고 싶어하는 그게 바로 경건한 사람이고 그게 진짜 하나님 사람됨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이 안 알아주고 세상이 그것을 믿음으로 여겨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말씀 안에 진리 하나 바로 좀 찾으면서 그 길에서 주님만 고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말씀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보장받는 노아와 롯의 그런 길임을 깊이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 무시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사는 것처럼 살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옵시고 날 주관하신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해서 살고 있는 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또한 인생길임을 잊지 않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우린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만 정말 바보처럼 은혜만 바라보고 세상이 어떻게 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눈치 보지도 아니하고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 말씀한 진리만 바라보고 진리만 따라가는 그런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거짓된 것을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유혹받지 않게 하시옵시고 말씀으로 지킴받으며 오직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건진받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